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8절까지 18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71문답에서부터 73문답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71문 우리가 세례물로서 씻음 받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정결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약속하셨습니까? 세례를 제정하실 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약속은 성경이 세례를 가리켜 중생의 씻음이라거나 죄의 씻음이라고 일컫는 데에서 거듭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72문, 물에 의한 외적인 씻음 자체가 죄를 씻어줍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께서 세례를 가리켜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로 우리 몸에 때를 씻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세례로 거룩한 보증과 표지로 삼으셔서 우리가 외부적으로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되듯이 영적으로 우리의 죄가 참으로 씻김을 받는다는 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2주 전부터 성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더 많은 시간을 세례와 성찬의 할애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유아 세례의 문제, 또 그 다음 주부터는 또 성찬에 대해서 수주간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과 성례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 은혜의 방편들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은혜의 통로로 주신 것이 말씀과 성례인데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오지 않고 성례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런 은혜의 방편들을 늘 부지런히 가까이 해야 되고 또 이 의미들을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저 맹목적으로 성례에 참여하게 되고 교회에서 행하니까 수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런 정도 이외에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익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평생 신앙생활할 때 세례는 한 번, 성찬은 수백 차례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방편인 세례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아무런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신자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성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정말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세례는 어떻게 시행되어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세례는 먼저 깨끗하게 되는 것, 정화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이런 죄성의 자극을 받아서 여러 가지 잡음죄들을 많이 짓게 되는데, 따라서 이런 죄를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의롭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사실을 인치는 표시가 바로 세례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났으며, 또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우편에 앉아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치는 표시가 바로 세례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세례의 의미 중에 하나는 성삼위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갖게 되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말할 때 그 이름으로라는 것은 그 이름의 권위로 세례준다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이야기는 성령의 이름 안으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분과 이제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한 지체가 되었다, 교회 한 몸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세례의 의미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죄사함을 얻는다든지,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든지, 깨끗함을 받는 것,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는 것,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 죄의 몸이 멸망당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것, 이런 모든 이제 성경의 표현들은 다 세례로 시작되는 신자의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의미가 담겨 있는 세례가 어떻게 그러면 시행되어야 하는가? 이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합니까?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의하면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먼저 백성과 관음과 나라와 모든 족속들에게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기로 작정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세례가 시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먼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따라서 세례를 주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선행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을 믿는 일들이 일어나야 세례를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부터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순서상으로 앞선다는 말씀입니다. 세례는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나갔다가 들어올 때 손이나 발을 씻는 정결 규례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명령이요 예식입니다. 따라서 그냥 무작정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세례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런 세례를 잘못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큰 징계도 내리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예를 보면 성찬을 잘못 시행할 때 그들 중에 병든 자도 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 자들도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성례를 성경적인 방식대로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징계가 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이 성례를 집행할 때도 평신도 가운데 아무나 그 세례나 성찬을 집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 공직자가 교회적인 권위를 가지고 시행하게 합니다. 카톨릭처럼 개인적으로 의식을 행하도록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지금 당장 숨이 넘어가면 그 사람이 뭐 신부든지 평신도든지 상관없이 머리에다가 물을 끼얹고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카톨릭에서는 구원이 세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혁교회에서는 외적인 세례보다 늘 내적인 세례를 중요시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주문합니다. 외적인 할례를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17절 이하에도 진정한 유대인이 누구냐? 외적인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참된 유대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성례를 집행하지 않습니다. 오직 목사만 세례를 베풀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여러분들 중에 저한테가 성경이 어디에 목사가 세례를 집행해야 된다 이런 말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개혁교회에서는 성례는 분명히 임직받은 목사가 시행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먼저 첫째로 세례가 복음의 내용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제시하는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설교가 귀에 들려지는 말씀이라고 하면 성례는 눈으로 보여지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형식이라고 볼 때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집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혁교회에서는 말씀을 섬기는 것과 성례를 시행하는 이 일이 서로 연관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가르치는 장로, 즉 목사만 성례를 시행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례 특징과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례는 이미 선포된 말씀에 대한 확증입니다. 세례는 이미 믿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회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치는 표시입니다. 때문에 말씀 없이 성례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성례는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집행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특별히 교회의 정회원으로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역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임직한 목사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례를 줄 때 교회적인 권위를 가지고 교회가 예배로 모이는 장소를 택해서 세례를 시행해야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장소를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니면서 세례나 성찬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때 신학교에서 성찬을 행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가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신학교에서 성찬을 행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학교에는 교수들이 있는데 그 교수들은 다 거의 다 목사들입니다. 따라서 목사가 있기 때문에 성례를 베풀고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신학을 가르치는 학교라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학교는 학교지 교회가 아닙니다. 신학교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신학교에서는 성찬이 시행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신학교에 출장 가서 성찬을 베풀면 되지 않는가 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것도 다 용인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교회적인 권위와 또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공적인 자리에서 시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장소를 전혀 옮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 때는 함부로 옮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뻑하면 저 야외 예배 나가고 하는 이런 식은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맡아 세움을 받은 그 종이 그 교회 당 안에서 행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임직한 목사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되고 또 모든 교우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세례와 성찬이 시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우리 교회 회원으로 받습니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함께 세례에 참여하는데 교인들은 온데간데 없고 혼자 그냥 세례 줘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 세례를 이제 누구에게 주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은 사람에게 과연 이 사람이 믿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증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칼빈은 세례를 받는 자에게 믿음이 없고 이 표징의 의미를 분간하지 못하는 경우에 세례는 아무 힘이 없다 그랬습니다. 세례가 뭔지 성찬이 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이해가 도무지 없는 사람이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례전에서 신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따라서 만일 세례가 믿음이 없이 베풀어진다고 하면 그 인증이라 할 수 있는 믿음이 없이 주어지면 이것은 매우 악하고 신성 모독을 저지르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매우 신중하게 세례를 베풀 때 믿음이 있거나 충분히 믿음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분명한 표시가 있는 자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있거나 충분히 믿음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분명한 표시가 있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례전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는 주체가 집례자인 목사는 물론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정하신 규정과 원칙을 쫓아 세례와 성찬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세례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이 의식을 행하기 전에 세례 교육을 먼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제가 개혁신보 칼럼란에도 썼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제자훈련, 전도훈련에는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세례 교육에 대해서 참 이 오랜 시간 장시간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교회는 여러분들 어디 그런 교회 있습니까? 저한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교회는 별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이지요. 세례 교육을 제대로 해서 이 사람이 진정한 복음을 아는 자로 자라가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빨리 전도하게 하고 빨리 제자훈련하게 해서 그냥 사람들 많이 모으는 것이 우선입니까? 답은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정 시간 동안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물론 세례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로 교육을 하기도 하지만 새가족 성경부나 또 구역 모임이나 또 세례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일정한 교육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세례 문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교회는 이 세례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세례받기에 합당한 중생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교회가 중생한 자인지 중생한 자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권위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교회는 실제로는 중생하지 못한 자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풀 수 있다 하는 이야기는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베풀게 된다는 것이지 중생하지도 않은 자에게 세례를 베풀어도 무방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지만 나중에 보면 전혀 믿지 않는 자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군에서 세례받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세례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조차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공수표를 남발한 책임을 교회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왜 한국 교회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서 왜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거짓된 회심자들로 일색을 이루고 있으니 어떻게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착한 행실을 바라보면서 영광을 돌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교회가 어느 정도 살펴서 세례를 베푼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참으로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했다, 진정한 믿음이 없다고 하면 그것까지 교회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진실하게 믿고 대답하는 것을 보고 세례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례의 의미도 모른 채 세례를 받은 이런 사람의 경우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새가족 성경부하면서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세례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다시 세례를 줘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개신교에서는 다시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재침례파 침례교도들은 다시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심지어 목사라도 약식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침례교도들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실제로 물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이런 물 세례를 실제로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카톨릭에서 영세례를 받은 것도 세례로 간주합니다. 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세례 효력은 세례를 침례한 침례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권위에 따라서 그 사람은 세례 교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 어떤 신자가 세례에 대한 분명한 이해도 없이 중생의 증거도 없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이 세례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을 본인이 의도적으로 거절하지 않는 한 이 은혜는 언젠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교회는 어쨌든 중생한 이들을 잘 살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삼고 난 다음에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교회는 이미 주의 제자가 된 사람에게 신앙을 확인하고 세례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는 세례받을 이들을 심각하게 문답을 해서 중생한 여부를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일정 기간 세례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답을 해본 결과 아직 중생한 사람이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 좀 더 공부하면서 기다리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좀 더 공부하면서 기다리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지요? 당신의 안면을 바쳐라도 내가 세례를 줄 테니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되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다음번에 받도록 하라.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교회의 정회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거짓된 회심자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짓된 회심자가 세례교인이 되어버렸어요. 몇 년 지나니까 집사가 되었습니다. 열심을 좀 내니까 장로가 되어버렸어요. 당에 입성을 합니다. 어떻게 돼요,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지요. 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칙들을 준수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교회가 이제 올무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하는 것이지요. 어떤 교회나 어떤 목회자들은 세례를 양육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건 참으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세례는 이미 제자가 된 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세례는 복음을 전파했을 때 자기 죄를 자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지 일단 세례부터 베풀어 놓고 그 다음에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칼빈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단의 왕국을 멸망시키며 욕망의 세력을 제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님 자신과 한몸되게 하신 분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확신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칼빈주의 이야기하는데요. 장로교 칼빈주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칼빈은 분명히 이렇게 다 이야기했는데 칼빈하고 우리는 상관이 없이 뭐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무슨 칼빈주의고 무슨 장로교입니까? 어떤 분들은 세례교인들이야 장로나 집사와는 달리 교회 안에 그렇게 큰 권한이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세례를 줘도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이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얼마나 비성경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든 회중들의 전체 의견이 잘 반영되도록 해야만 됩니다. 따라서 세례교인들은 별 권한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말은 소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과 별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가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공식적 회원을 받아들이는 이 세례식에서는 중생에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들을 잘 파악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참 영광과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세례 교육을 교회는 아주 중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 전도 훈련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세례교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을 아주 열심히 가르쳤는데 대개 이제 뭐 네덜란드 개혁교회 같은 경우에는 누가 가르치는가 하면 신학생이 가르칩니다. 오랜 기간 동안. 특별히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게 되는 이런 아이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말씀으로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준비가 되면 세례를 받을 때가 되면 온 교회가 한 주간 전에 다 금식하고 세례를 받았던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를 초빙할 때도 금식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라는 성령의 명령이 있었을 때 그때 어떻게 세웠습니까? 금식하고 세웠습니다. 교회 목회자가 청빙될 때는 그래서 성경적으로 개혁교회는 반드시 금식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제 세례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세례를 주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을 먼저 전해야 된다. 신실하게 전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믿은 자들에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주면 이제 교회가 할 일을 다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고 끝났습니까? 그 뒤에가 뭐지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야기는 교회가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받고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항상 말씀을 받아서 생각하고 깨닫고 행동하는 말씀과 관계되는 그런 삶을 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뭔가? 이 말씀은 그저 복음, 기쁜 소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언약의 내용이 다 포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로서 합당한 도리, 구원의 도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교회가 뭔지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말씀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에 또 힘쓰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받으면 양육이 중단되어 버려요. 양육이 중단되면서 일은 많아지고 권한만 많아집니다. 인격은 뒤따르지 않고 자기 부인의 삶은 살지 않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권위자가 되어 있고 하니까 교회가 막 좌충우돌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세례받은 신자는 말씀을 자꾸 배워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세례를 받은 사람답게 여러 가지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으니까 지키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세례받은 신자가. 물론 이것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들어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명령만 하고 뒷짐지시는 분이 아니라 명령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는 분이신 것을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례를 받은 신자의 의무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들어간 사실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안으로 들어갔다 그 사실만 이야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관계로 들어간 사람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세례받을 때 선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김을 받은 것은 더러운 상태, 옛사람을 쫓았던 그런 삶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이 요구하는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로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값없이 주셨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신자가 이런 사실을 아는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면 제자다운 조건을 구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제자인가?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제자 훈련받아야 제자인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의 도리를 믿고 따르는 자는 다 제자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으니 세례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신자는 세례를 그저 기독교에 입문하는 데 필요한 통과 의례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흔히 사회에 가보면 세례를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나 아무런 구별이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요즘에는 세례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그런 것은 별로 뭐 그것이 뭐 사람을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집사인가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다 집사니까 뭐. 그죠? 뭐 적어도 뭐 장로나 권사 정도 되어야 그래도 뭐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지. 뭐 세례받았다 그거 가지고 뭐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벌써 지나갔습니다. 세례는 교회와 세상 사이를 구분하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과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을 구분하는 표식입니다. 교회는 세례 표식에 의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세상과 육신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으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죄와 육신에 대해서는 죽는 삶을 살아야 되지요. 의에 대해서는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악한 죄성이 그 사람을 꽉 붙들고 있어서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 하면 그냥 혈기를 바라고 조금 교회 안에서 누가 좀 열심을 내면 그거 못 봐주고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이 조금 뭐 앞서가고 교회 안에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그냥 뭐 세미나고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례받은 의미가 뭐고 세례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자기 뜻을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면요 자기 뜻을 세우려고 하고 자기 뜻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자가 되면요 자기 뜻은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가 되면 주님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요? 자기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 생각하지 누가 주님이 내 주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겠다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자유와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고 그의 속죄를 믿고 그를 의지하고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으로 세례를 받기를 원하면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성경적인 원칙을 쫓아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신자도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는 모든 삶을 주께 맡겨야 되고 이제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그런 태도를 포기하고 내가 인간으로서 연약해서 언제 어디서 잘못될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니 성인께서 끝까지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늘 주를 의뢰하고 주를 주께 맡기는 그런 자세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를 행하는 교회와 또 세례를 받은 신자의 합당한 태도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원칙이 우리 교회 안에 뿌리 내려져서 정말 성경이 원하는 참된 교회 모습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이어서 오늘은 세례를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가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나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며 중생의 씻음에 그 표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참 세례를 잘못 시행해서 교회 안에 올무와 가시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이 권위자가 되어져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주신 이 귀한 말씀과 성례, 이 귀한 은혜 수단들을 성경의 원칙을 쫓아서 바로 시행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모든 중생한 사람을 다 구분해서 세례를 베풀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가능한 그런 여부를 잘 판단해서 참으로 거짓된 회심자가 세례를 받아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이 정하는 그런 원칙을 쫓아 세례를 잘 시행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참으로 산위에 있는 그런 등불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이 어둡고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는 그러한 귀한 등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받은 신자라고 하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며 또 세례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성경의 요구와 무엇임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그저 내가 세례받았다라는 사실에 안주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세례받은 신자로서 합당한 의무와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세례받은 자리에 많아질 때 그저 사람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이 많아지고 함께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참된 영광을 회복하여서 참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세례의 의미를 참으로 알아 정당하게 세례를 시행하기를 원하며 또 세례를 받은 신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현산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